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일을 트집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장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는 기뻐 뛰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들을 칭찬했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내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내 옷자락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 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다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Is th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Is he calling me? I will rise up, I'll rise up. Then I'll bow down.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23장.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을 묘지로 쓰시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아르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밤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 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날 받아 주소서.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충성하리.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데 근본을 말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또 관계를 말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인간이라는 관계를 쓸 때는 관계성의 중요성을 둔 표현입니다. 목표를 말할 때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그리고 함께 서로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말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금전과 재물, 권력이나 지위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또 부분적인 작은 성공을 말한다면 밥을 질게 먹는 남편에게 된 밥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성공한 겁니다. 인생의 전반에 걸친 큰 성공, 성공은 도착지냐, 목표냐,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냐, 과정이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공할 줄 모르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성공에 있어서 조건의 영향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라고 해서 부모들로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반대로 흙수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공에 크게 역할을 하는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출신의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 봅니다. 본래 그는 오케스트라의 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눈이 아주 나빠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의 파트를 다 외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주 중에 무슨 파트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연주할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지휘자 없는 연습이 불가능하고 단원 중에 모든 파트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게 되자 아예 그 이후로 완전히 지휘자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명지휘자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남모르는 피나는 몇 배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토스카니니의 눈이 좋았더라면 악보를 외웠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리익이 이익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리익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 실패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평가, 절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성공은 곧 복이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과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결국 하늘에서 복된 사람, 영혼 속에서 복된 사람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의 위로도 크지만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항상 의에 굶주릴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긍휼히 여김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깨끗하겠고 나중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각자의 현재까지의 인생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한 자, 즉 죽음을 정복한 자는 성공자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는데 인생의 성패 여부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생명은 다분히 자신보다는 역시 남과의 관계 속에 역할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여유를 가지고 주위에도 여유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확보하는 과제는 사람의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절망의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죽음은 곧 죄와 관련되고 죄와 죽음은 정복되었고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은 재화를 가지신 분과 재물을 가지신 분과 가까이 사귐이 모든 인생의 성패의 비결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했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걸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것은 어찌 보면 발로 걷는 걸음보다는 인생을 의미하는 내용일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면이다. 역시 같은 의미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장에 필요한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쓸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모두 가진 분으로부터 땡겨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이란 어떤 것에 도착한 것이 아니며 어떤 부분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남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공은 곧 복과 견주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고 막연한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진 인생에서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모든 복의 성공의 기초이면서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게 되면 이게 다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재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의 최고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이고 우리의 성공은 현재적이어야만 합니다. 미래적인 것에만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방법을 사람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누릴수록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말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여행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끔 절에도 가보고 싶다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어김없이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 학력고사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불상 앞이었지만 자식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11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절이나 신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우상에는 입이 있고 눈, 귀, 코, 손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코로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발이 있지만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우상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우상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에서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나무를 베어 얼마는 뗄감으로 쓰고 그 가운데 얼마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런 우상은 생명이 없는 나무이며 그 위에 금을 덧입혔을 뿐입니다. 거기에 눈, 귀, 코, 입, 손발이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그 손발로 우리를 위해 단 한 뼘도 움직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강한 손과 팔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발을 지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